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위기는 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앞서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기운이 많다면서 바라건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군함이 진입했다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의 일본 영해 인접 지역에서 중국 호위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호위함은 일본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에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자국 영해에서 함정이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이란 당국이 지난주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던 이란 시민 수천 명을 체포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당국이 구금한 시위대를 고문하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란 독재 정권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9일 이번 시위와 소요 사태가 적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국인들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국가별 위험 수준을 알려주는 새로운 4단계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인에게 국가별 위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예방만 필요한 국가, 2단계는 더 주의가 필요한 국가, 3단계는 여행 계획을 재고해야 할 국가, 4단계는 여행 금지 권고 국가입니다. 가장 높은 4단계 국가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11개 나라가 지정됐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괴질환에 시달렸던 쿠바는 3단계로 분류됐고 러시아도 테러 등을 이유로 3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영국 등 유럽 국가 외교 장관들이 핵 합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벨기에에서 이란 외교장관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 등과 만나 이란 핵 합의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해줄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다시 인증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이날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크게 출렁였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금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51회를 맞은 올해 CES는 사상 최대 규모로 4천여 개 기업의 전시 부스가 마련돼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올해 출품된 수많은 제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건 뭘까요? IT 전문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올해의 최고의 제품들을 꼽았는데요.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상위권에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눈여겨본 제품으로는 우선 한국 기업 삼성이 만든 146인치 TV 더 월이 선정됐는데요. 매체들은 세계 최고의 텔레비전이 탄생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LG의 OLED TV 역시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엌용품 부문에서는 LG의 ThinQ 냉장고가 최고의 냉장고로 선정됐고요.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 구펜은 최고의 이동기기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대의 수소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각각 선정됐는데요. 자, 이렇듯 올해 CES에서 한국의 제품들이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영상 5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신의주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기온 폭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함흥은 영하 15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바비 V의 노래입니다. 실연의 슬픔을 극복하는 심경을 노래한 미스터 블루 함께 하시죠.
Our guardian star lost all his glow the day that I lost you. He lost all his glitter the day you said no, and his silver turned to blue. Like him I am doubtful that your love is true. But if you decide to call on me, ask for Mr. Blue. I'm Mr. Blue. When you say you love me, then prove it by going round on the sly, proving your love isn't true. Call me Mr. Blue. I'm Mr. Blue. When you say you're sorry, then turn around, head for the lights of town, hurt me through and through. Call me Mr. Blue. Stay at home at night, cry by the phone at night, but you won't call and I won't hear my cry. Call me Mister, I won't tell you
Why you paint the town a bright red to turn it upside down. I'm painting it too, but I'm painting it blue. Call me Mr. Blue. Call me Mr. Blue.
Alive i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미하원이 타이완과의 당국 간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얀마군 당국이 로힝야족 집단 사례를 처음 인정했고요.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 연합군이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 의회의 타이완 관련 입법에 반발했다고요.
네. 미 하원이 지난 화요일 미국과 타이완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타이완 여행법 등 이 관련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는데요. 중국 정부가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 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미 의회의 관련 입법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 연합 공보 어떤 내용이지요?
예,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이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이 타이완까지 아우르는 유일한 이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타이완과 홍콩, 이 마카오 등이 체제는 다르지만 모두 이 중국 정부 관할 아래 있다는 이 중국의 외교 대전제인데요. 지난해 초 미국 새 정부 출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통화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기로 동의하면서 일단락됐고요. 그리고 미중 3개 연합공보란 지난 1979년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맺은 기본 합의 문건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의 주장은 타이완은 중국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미국과 교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루 대변인은 미국은 타이완과 어떠한 공식 접촉이나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 하원이 통과한 타이완 여행 법안과 또 관련 입법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예, 미 하원이 지난 화요일 의결한 타이완 여행 법안 HR535는 먼저 미군 고위 지도자들과 행정부 관료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타이완 당국자들과 회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요. 이와 동시에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경제문화 대표부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기구들이 미국 측과의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자, 앞서 관련 법안이 두 개가 통과됐다고 했는데요.
네, 이 함께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 HR3320은 이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옵저버 이 참관국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미 국무장관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타이완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참가 자격을 잃어왔는데요. 이걸 다시 찾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네. 자, 미 하원이 이런 법안들을 의결한 이유가 뭡니까?
예, 법안 발의자 중에 한 명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이 타이완과의 정부 간 교류를 막는 지금의 상황은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미국은 이 타이완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양측 공무원이 접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거의 40년 만에 해제하도록 한 겁니다. 샤봇 의원은 이어서 이번 법안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다른 정상들처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타이완 측과의 고위급 회담 실시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네, 자 타이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강력하게 반대한 중국과 달리 타이완 당국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어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 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고요. 타이완 외무부는 같은 날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 의회의 움직임은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타이완은 앞으로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포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승격하도록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타이완은 적극 환영하는 이번 법안, 입법. 이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언론과 여러 중국어권 매체들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입법을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현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하원을 통과한 뒤에 상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도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 대중 협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중국 내 전문가 견해를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이 로힝야족 집단 살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요.
네, 이 로힝야족 주민들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 군 당국이 지난달 라카인주 인딘에 있는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이 로힝야족 시신 10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군과 로힝야족의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65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태 발생 이후 미얀마 군이 로힝야족 살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미얀마군의 발표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미얀마군 당국은 어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치안 부대원들이 이 불교도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했다면서 이들은 교전 규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신 10구의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이 후속 조사 결과인데요. 이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이 군 고위 관계자들도 이 책임을 묻겠다고 미얀마 군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얀마 당국과 군은 로힝야 난민 사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불거진 난민 사태가 테러 분자들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군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군이 로힝야 주민들에게 자행한 살인과 성폭행, 방화, 약탈 행위 그리고 이에 따른 난민 사태는 서방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아웅 산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로힝야 사태를 둘러싼 여론이 점차 미얀마 당국에 불리해지면서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군이 시신 10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당일 미얀마 검찰은 로힝야족 학살을 보도했던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정치평론가 리처드 호시 씨는 이 기자 2명이 기소된 날 이 군 당국이 잘못을 인정한 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이 시신 10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는데 이 전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유혈 충돌 한 달 만에 약 9천 명이 미얀마 군 당국에 학살됐다고 민간 구호자 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최근 추산했습니다. 이 군의 공격을 피해서 방글라데시나 인도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국경을 넘은 난민 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로힝야족 사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이 자국민으로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해 8월 로힝야 무장세력이 경찰 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유엔이 그동안 수차례 군사활동 중단과 난민 귀환 또 진상조사 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미얀마 당국의 비협조로 아직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항구 이용 제의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있군요.
네, 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국 주도 나토 연합군이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급하는 물자 수송을 위해서 이 파키스탄 서남부에 위치한 과다르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이 파키스탄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실 비겐조 파키스탄 연방 해양부 장관은 최근 나토 대표단과 국내외 재계 인사들이 함께 가진 회담에서 이 같은 제의를 받았다면서 이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놓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나토 측이 과다르 항 이용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을 비롯한 급진 무장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1만 6천 명 정도의 나토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군입니다. 이들을 위한 군수물자들이 현재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항구를 통해서 수송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적된 물자들은 다시 트럭에 실려서 아프간과의 국경지역인 파키스탄 서북부 토르크함을 거쳐서 아프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나 걸려서요. 전투에서 신속한 지상과 공중 보급로 확보를 위해서 이 과다르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과다르항을 이용하면 더 빠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다르항은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다르항을 거치면 칸다하르까지 곧바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과 시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과다르항에서 칸다하르 인근 도시까지 있는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돼서 이 트럭들이 아프간까지 도달하는데 하루가 채 안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참고로 아프간에는 5개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칸다하르에 있습니다.
네, 이 과다르항은 원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다르 항구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중동 산유국들의 이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인 이 일대일로를 추진 중인 중국은 10년 넘게 공을 들여서 이 과다르항을 40년 동안 운영한다는 권리를 얻은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미국과 파키스탄 간에 좀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 트위터에 파키스탄이 지난 15년 동안 330억 달러 자금을 받아놓고도 이 테러 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그런 내용의 글을 적으면서 비난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파키스탄에 대한 군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파키스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부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파키스탄 당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파키스탄이 그동안 받은 금액을 약 14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원조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데 쓴 비용의 상환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파키스탄에 약 90억 달러를 더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파키스탄의 긴장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군요.
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주재 대사를 역임한 리처드 올슨 씨는 최근 한 신문 기고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없으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파키스탄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 주도 나토 연합군의 아프간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인데요. 하지만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상당히 부침이 심한 편입니다. 네. 한 예로 지난 2011년 나토군의 실수로 파키스탄 초병 2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파키스탄은 미국이 사과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육로 수송길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국 간, 특히 군 당국 간에는 활발하게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이 낙하의 효력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 마스다가 엘라바마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지 정부가 공장을 짓는 두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년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주요 현안인데요. 자, 이 다카와 관련한 법안이 어제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의 지역구가 있는 로버트 굴라티 하원 이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공화당 위원이 발의할 이민 개혁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현 다카 수혜자의 자격을 3년 더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 다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그렇게 낯선 이름만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갈까요?
예, 불법 체류 청년 유예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에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굴라티 위원장이 발의할 법안이 이민개혁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 다카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눈에 띄는 항목이요. 체인 이미그레이션, 연쇄 이민이라고 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가 자기 친척을 미국에 살도록 데려오는 걸 제안했습니다. 네. 또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요. 사업체가 이 종업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 논란이 많은 이 국경 장벽 건설에 예산을 대는 항목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숙련 노동자에게는 이 영주권 발급을 늘리는 항목도 들어갔는데요. 굴라티 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미국 이민 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is an amazing opportunity to reform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At the White House yesterday, the president indicated that our bill.
굴라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하지만 공정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이름을 땄습니다.
네. 자, 다카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럼 이번 법안이 실현되면 다카 수혜자들이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3년 시간은 줬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이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한 아마 연방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가 힘들 겁니다.
네. 자, 이 다카가요. 이 새해 연방의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이 3월 5일이야.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놔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사실 예산안도 처리가 참 문제인데 예산안 처리에 이 다카 문제가 걸려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카를 살릴 방안을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예산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방정부는 임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이 임시예산 시한이 오는 19일 자정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정식 예산 법안을 만들던가 아니면 다시 임시예산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됩니다.
네. 자,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이 다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어떤 합의가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단지 다카와 관련해서 두 당이 합의를 하면 어떤 내용이 오든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카를 해결하려면 이 국경 장벽 건설 문제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9일에 연방법원이 다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제동을 거는 또 판결을 내놨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죠.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다카 제도를 유지하라는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카 수혜자 등이 제기했습니다.
네. 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근거를 내세웠습니까?
네, 이 원고 측 소송을 낸 측이 행정부 조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이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일단 미국 영토와 미국 영에서 다카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처음으로 다카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판결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트위터에 이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마스다 자동차가 미 남부 엘라베마주에 새로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합작으로 엘라베마주 헌치빌에 자동차 제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정부는 합작 공장이 연봉 5만 달러 정도를 받는 근로자 4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매년 자동차 3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현재의 공장 설립을 위해서 그럼 대규모 투자도 이어지겠군요.
물론입니다. 모두 한 16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요. 2021년까지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제조업체들의 이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 안으로 이전하라고 요구를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미국 안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 안으로 옮기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이 공장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엘라베마주에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엘라베마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요타는 이미 엔진 공장을 엘라베마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이 엘라베마주에 공장이 있는 등 150개가 넘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엘라베마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도요타 마스다 합작 공장을 유치해서 엘라베마주가 이 자동차 산업으로는 미국 안에서 네 번째 규모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자, 엘라베마주가 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이 공장을 세울 때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 도요타 마스다 합작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주정부가 두 업체에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자, 이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인데요. 연방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이 유리하게 정해졌다면서 이걸 다시 조정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라 그러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말한다는 건 잘 아시죠? 이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위원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을 때 이 선거구별로 나온 투표를 후보를 두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면 어느 한 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흑인 밀집 지역을 쪼개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하고 묶는다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네. 이런 게 이제 게리맨더링인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합니다.
네. 자, 그럼 연방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 게리맨더링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지난 2016년에 법원 명령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이거를 부당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선거구를 13개 구역으로 조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10곳을 현재는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선거구 조정이 참정권 차별을 금지한 연방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소송은 민주당 그리고 민권단체 등이 제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역시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겠죠. 예. 이곳에서는 오늘 11월에 치러질 이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 신청이 오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연방법원은 2주 시간을 주고 후보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를 다시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유권자들의 성향이 이념별 또 정당별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최근 게리맨더링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안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 여러 건 미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네,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메릴랜드 주에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위스콘신주 건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고요. 메릴랜드 주권은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소송은 민주당이 냈고요. 메릴랜드 주 소송은 공화당 측에서 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노스캐롤라이나 소송도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이 게리맨더링과 관련해서 모두 세 건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이 게리맨더링 판결은 사실 좀 폭발력이 큰 사안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 판결 결과가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그동안 이 선거구 문제는 이 주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이 문제에 관여하기를 피해왔는데요.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이 게리맨더링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노라 존스와 Foo Fighters가 함께 부릅니다. 버지니아의 달이여, 오늘 밤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Virginia Moon 함께 하시죠.
Constellation, heaven surrounding you. Stay there, soft and blue, Virginia moon. I'll wait. shadows in your light. In the morning when we're through, and tomorrow rescues you, I will s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로켓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로버트 고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comes in a pouch up here.
Packaged cider.
미국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비행센터에서는 오늘도 우주정거장과의 교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미국 현대 로켓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로버트 허칭 고다드의 이름을 따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나사의 첫 비행센터고요. 직원 수는 만 명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네. 자, 이곳은 워싱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학생 교육용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고다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기에 이런 대형기관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요?
이 고다드가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하고 제작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그의 노력이 미국의 우주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네. 이 고다드 박사는 1920년부터 액체 추진제 로켓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20세기 로켓은 모두 흑색 화약 가루 같은 그러니까 고체 추진제를 이용한 로켓이었습니다.
네.
이 고체 연료 추진 로켓은 짧은 거리를 비행하는 데는 훌륭한 것이지만요. 이 대형 로켓을 만드는 데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액체 연료 로켓의 개발은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기만큼이나 중요한 성공으로 인정받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고다드가 언제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로켓을 발사한 겁니까?
1926년 3월 16일인데요.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오번이라는 곳에서였습니다. 이 5.5kg의 로켓이 2.5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동안 네. 약 12m밖에까지 올라가질 못했어요. 고도가.
예.
아, 그리고 날아간 거리는 56m인데 요새 같으면 장난감 같다거나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최초로 액체 연료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런 데 큰 의미가 있죠.
네.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고다드를 엉뚱한 몽상가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보도를 했다지요.
네. 워낙 시대가 그런 때였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뭐 당시에는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고다드도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1929년 어느 날은 고다드가 또 로켓 실험을 했는데 이 윈체스터의 한 신문이 달 로켓이 23만 8천 마일을 벗어났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바로 23만 8천 마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롱하는 기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폭발한 것도 아니고 예정된 장소에 떨어진 건데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이것을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는 아예 로켓 발사 실험 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죠.
네. 자,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한 로켓 개발을 일생 동안 계속한 이 고다드란 사람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로버트 고다드는 1882년 10월 5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우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고등학교를 2년이나 늦게 들어가는 등 학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1904년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위체스터 사우스 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여기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우수 졸업생에게 그 연설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죠.
네.
이 어제의 몽상가가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은 흔히 진실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요.
네. 네.
미래를 지향하는 연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랬던 학생이 우주 개발에는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H.G. 웰스의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일기에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그리고 농장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작게 보일까, 이럴 정도로 우주비행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대학 공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스터 과학기술대학에서 했습니다. 1908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후 클라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는 교수로 재직했는데 군복무나 로켓 개발을 위해서 잠깐씩 학교를 떠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죠.
네. 교수의 봉급이 많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계속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비행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 비행한 조종사였는데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네.
그런 사람은 고다드의 연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린드버그는 나는 비행기를 타지만 이 다음은 로켓 시대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네.
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린스버그는 당시 부호 명문가였던 구겐하임가를 설득해서 4년간 1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1914년에는 스미소니언 협회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서 로켓 모터를 개발할 수가 있었죠.
네. 고다드가 매사추세츠에서는 로켓 실험을 금지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실험을 계속했습니까?
고다드는 1930년부터는 남서부 뉴멕시코주로 실험장을 옮겼습니다. 그해 12월 30일에 새로운 곳에서 첫 실험을 했는데 길이 3.35m의 로켓이 사용됐는데요.
네.
총 20초간 비행으로 609m까지 올라갔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800km였습니다.
네. 이 첫 실험 때 올라간 높이가 겨우 10여 미터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큰 발전이었네요.
그렇죠. 이 고다드 박사는 혼자서 개발을 하는데도 액체 추진제의 로켓은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1935년 10월 14일에 발사된 거의 완벽한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켓은 길이가 4.6m, 무게 39kg이었습니다. 이 로켓은 최고 2286m까지 올라갔고요. 처음으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기록을 세웠죠.
네, 자, 음속 돌파라니까 뭐 획기적인 기록이네요.
그렇죠. 1940년 8월 9일 고다드 박사는 지금까지 만든 로켓 중에 제일 큰 것을 제작했는데 이 로켓이 길이가 6.7m고요. 전체 무게는 334kg이나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전을 거듭했는데도 여전히 그 가치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면서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미 해군의 로켓 엔지니어로 등용이 돼서 로켓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이 미 해군도 로켓의 가치를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죠.
자, 그래도 나중에 우주 개발용으로 또 군사용으로 로켓이 중요해지면서 차츰 고다드의 연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예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공포의 무기였던 V2 로켓을 개발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독일은 미국이 이 고다드의 연구를 외면하는 동안에 그의 이론을 확보해서요, 로켓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폰 브라운 박사는 2차 대전 후에 미군에 자수해서요, 나중에 미 항공 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계획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나라에 가는 아폴로 계획을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한때 적군의 과학자가 이제는 미국을 위해 기여를 한 거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 브라운 박사가 1963년에 고다드의 로켓 연구에 대한 선구적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다드의 로켓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조악한 것일지는 몰라도 가장 현대적 로켓과 우주 운항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이 고다드 박사는 결핵이 이 지병이었는데요. 후두암으로 악화가 돼서 1945년 8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고다드 박사는 사망할 때까지 로켓에 대한 연구로 214개나 되는 특허를 따기도 했습니다. 3, 2, 1, 0. All engine running. 인류 최초의 달나라 착륙선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다음 날인 1969년 7월 17일에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추가 조사와 실험으로 17세기 아이작 뉴턴의 발견이 확인됐다. 이제는 로켓이 대기에서처럼 진공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타임스는 실수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네. 이것은 1920년 1월 12일 고다드 박사의 로켓에 대한 비판을 실은 기사였는데요. 그것을 늦게 정정했던 거죠.
네. 네, 하지만 사과를 받을 사람 로버트 허칭스 고다드 박사는 이미 지구를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로켓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이따가 밥 먹으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 맛있어서 그만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참아야 하는데 못 참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이 표현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drink way too much coffee, but I can't help it. 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I can't help but think maybe I made the wrong decision. 생각 안 하려 해도 내가 틀린 결정을 내린 것 같아. I need to cut down on junk food, but I can't help that they taste so good. 나는 과자를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정말 맛있어.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오늘은 I can't help i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나탈리 콜의 노래 함께 하시죠.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노래하는 I've Got Love on My Mind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532년 1월 11일 오늘,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기를 구경 온 관중들이 일제히 동로마 황제를 향해 니카 니카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니카는 그리스 말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소피아 성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탄압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불만에 가득 찬 군중이 황제 타도를 외치며 약 일주일에 걸쳐 도시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스티니아누스의 반대 세력들이 전 황제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위를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가 그를 만류하고 게르만 용병대로 하여금 반란을 무력 진압토록 합니다. 결국 532년 오늘 발생한 니카 반란 사태는 3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오늘, 중국의 한 농부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갔습니다. 이러한 때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낙원 수립을 목적으로 한 태평천국이 세워지자 가난한 농민과 광부,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천국 세력은 이후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이후 14년에 걸쳐 그 세력을 유지하지만 이후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긴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